지도자들의 꾸준한 미움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게 어느 본문인가요? 예,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레미야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예,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미움을 꾸준히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 그래서 환대를 받아 마땅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일 것 같지만, 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예언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기를 향해서 죄인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저주를 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요. 그러니 자연히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기 싫어할 만한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듣기에 거북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재앙이 임할 거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바로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거다. 그 재앙이 무엇이냐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 북쪽의 모든 족속들을 동원해서 너희를 철저히 징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즉시 미움을 받고 어디서 감히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핍박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메시지죠. 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심판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예레미야는 두려울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심판의 메시지 모두 다 전해도 괜찮다. 그것이 두렵겠지만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같이 굳세게 만들어줄 것이다.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니 나를 믿고 담대히 선포해라. 이 스스로를 말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다라고 칭하면서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감당하기 벅찬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더니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한 성벽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게 어찌 보면 참 감사한 일인데 또 언뜻 보면 병주고 약주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레미야를 부르지 않았으면 되잖아요. 예레미야가 스스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자신 없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말했으니까 예레미야 안 부르셨으면 됩니다. 그럼 예레미야를 격려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아니라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축복의 말을 전해라고 했어도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말을 전해라, 축복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하셨어도 됐을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원하지도 않은 예레미야를 강권적으로 예언자로 부르시더니만 감당하기도 힘든 심판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신 거죠. 그리고 당연히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도와줄 거니까 겁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약을 주십니다.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왜 그토록 듣기 거북한 심판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꼭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남유다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래도 굳이 격려해 가시면서 두려워 말고 전하라고 독려하신 이유, 그건 역시도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이 엇나가는 것을,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듣기 거북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예언자를 세워주시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엇나갈 때 부모는 혼을 내고 매를 드는 것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무작정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은 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책망하시는 이유도 다른 것 없습니다.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책망의 말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또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책망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또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결국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 남유다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의 결과였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어서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그 사랑을 거부한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때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와 같은 이런 예언서의 말씀들을 읽을 때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지고요. 누군가는 책망의 말씀 앞에서 분을 내면서 언짢아 하기도 합니다. 책망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책망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망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책망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다시 한번 책망하심으로써 바른 길 가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한 명의 신앙인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늘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엇나가는 길을 가고 있어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자신을 향한 그 책망의 말씀이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책망을 들을 때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발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건 역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책망이라서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고난과 연단이라서 힘에 겨울 때도 있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언제나 사랑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역시 언제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 역시도 그것이 책망이라 하여도, 그것이 질책이라 하여도 언제나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도 남유다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고, 그에게 굳이 계속해서 책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으며, 두려워하는 그를 독려하시면서까지 기어이 남유다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일들이었죠.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실 때, 혹은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주변 교우들의 권면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주신다면 분을 내거나 서운해하거나 언짢아 하기 이전에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심령들이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깨워서 이 책망이야말로 나를 향한 간절한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다시금 책망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된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